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10월 18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경제 주요 뉴스들부터 살펴보죠.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지난해 390건이던 공시가격 이의 신청이 올 들어서는 3배 가까이 더 증가했습니다. 올해 쌀 생산량이 38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쌀값이 오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쌀 소비도 동시에 줄어들고 있는 추세여서 가격은 점차 안정될 거라고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감정노동을 하는 고객 응대 노동자가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에 노출됐을 때 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사업주는 오늘부터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국과 중동 간의 긴장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던 국제유가가 꺾였습니다. 미국 원유 재고량이 크게 늘었다는 소식에 3%가량 하락해서 배럴당 $7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밤사이 미국의 주식시장은 장중에 연방준비제도의 9월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주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연준 회의록에서 금리의 추가 인상 필요성을 재확인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10월 18일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잠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아침에 나온 경제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산 제품을 자기 나라로 수입할 때 수입 규제를 하는 나라들이 미국이 대표적인 것 같고 요즘엔.
네.
다만 미국 말고 다른 개발도상국들도 꽤 많은 상황이라고 조사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현재 한국산 제품에 대해 수입 규제를 시행하거나 또는 관련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만 25개국에서 총 194건입니다.
예.
2016년에는 180건, 작년에는 187건이었으니까요.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미국, 일본, 유럽연합 같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국들의 수입 규제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제품에 대해서 신흥국들이 한국산 제품 저거 좀 문제 있다, 네, 지적하는 겁니까?
최근 움직임을 보면 남아프리카공화국이 한국산 철강 나사 볼트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요청했고요. 또 말레이시아는 한국산 석도 강판, 이게 이제 음료수 캔에 사용되는 얇은 철판을 말하는 건데요.
예.
이거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 부과가 필요하다 하면서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등도 한국산 철강 제품이나 또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이 수입 규제를 검토 중입니다.
주로 철강 제품이 시비를 많이 걸리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현재 한국산 제품 수입 규제의 절반 정도가 철강 분야로 파악이, 예, 되는데요. 이 철강은 뭐 건설이나 조선, 자동차, 가전 등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는 그런 재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계 각국에서 자국 기업을 육성하려는 노력을 많이 해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또 보호 무역의 대상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네,
그들이 예민해하는 품목이기도 하다. 특히
그렇습니다.
철강 제품이.
네, 특히나 이제 이 조강 생산량, 그러니까 철강을 생산해내는 국가의 순위들을 살펴보면은 중국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일본, 인도, 미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이제 조강 생산량이 많은,
예,
그런 나라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국의 산업을 좀 보호하려는 측면이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미국이나 유럽연합 같은 곳에서 수입 규제를 먼저 시작을 했지만 이들 국가는 역시 자체 그 철강 기업들이 워낙 쟁쟁하기 때문에 애초에 한국산 제품을 많이 수입해오지 않았습니다. 자기네 제품들로 충분히 이제 소화가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또 이미 선진국, 그러니까 그 성장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수요가 많지 않은 측면도 있고요. 반면에 중국이나 인도 같은 신흥국들은 이제 성장이 또 계속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는 좀 둔화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수요가 많은 축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까지 이제 철강 장벽을 치게 되면 우리의 주력 수출 시장이 좀 막히게 되는 그런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관련 업계가 좀 이런 수입 규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서 WTO 제소를 포함한 대응 전략을 잘 짜야 된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철강 제품이 남는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예.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이제 너무 싸게 넘어온다고 하는 거죠.
네.
미국에서는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나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그 회의의 회의록이
네.
뭐 길지 않은 기간 안에 공개가 또 돼요.
네.
그래서 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젯밤 미국으로는 장중에 공개가 됐던 모양인데
예.
미국이 금리를 계속 이렇게 올리고 있는 게 우리 잘하고 있는 거다라고 스스로 자평한 내용이 들어있었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미국이 지난달에 금리를 올리면서 올 들어 세 번째 인상을 단행했는데요. 당시에 회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같은 그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 미국의 현재 경제 상황과 잘 맞는다 뭐 이런 평가가 기록돼 있습니다. 뭐 물가 상승률이나 고용 상황, 또 경기 확장세 이런 것들과 잘 균형을 맞춰서 가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느리지도 않게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연준이 올해 한 차례 더 올리겠다는 계획을 뭐 차질 없이 예상대로 실행하겠다는 말이기도 한데요. 오늘
예.
12월에 미국은 한 차례 더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세 차례, 내후년에는 한 차례 금리 인상이 있을 전망입니다.
예. 주식시장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은 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하락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예.
주식시장은 경기가 생각보다는 안 좋으니까 금리를 좀 올리는 속도를 늦추거나 이제 네. 그만 올려야 되겠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그렇다고 치고 한국은행이 오늘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한 번 더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
네.
이게 관건인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어요?
일단은 시장에서는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려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 기준금리 인상은 두 가지 측면을 좀 봐야 되는데요. 경기 조절 측면 또 금융 안정 측면에서 결정이 된다고 보입니다. 경기 조절 측면에서 보면은 현재 상황은 사실 금리를 올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정부의 최근 경제 동향 그린북에서 보면은 현재 경기가 좋지 않다는 그런 판단이 조금 녹아 있고요.
예.
또 오늘 그 하느니 또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발표하게 되는데 연 2.9%였던 그 기존 전망을 2.8%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도 역시 이렇게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면서 금리를 올리는 결정을 내리기가 조금 쉽지 않지 않겠느냐 뭐 이런
예.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현재 가계부채가 1,500조 원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에서 금융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좀 유력하지 않느냐 뭐 이런 상황입니다.
예. 부동산 가격을 좀 잡는 것도 금리 인상의 목적일 수는 있겠는데
네.
이미 뭐 대출 규제가 이제 많이 시작돼서 대출을 늘리라고 하더라도 이제 늘리지 못할 만큼 규제가 강화되긴 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 안에는 한번 올릴 걸로 시장에서는
네.
보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밖에 주목할 만한 경제 뉴스들 한두 가지 좀 더 찾아봐 주시죠.
네. 미국이 환율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아, 맞아요.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네. 일단은 한국이나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느냐에 관심이 모아졌는데 일단은 이번에 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없었습니다.
예.
지난 4월에 한국과 중국, 일본, 인도, 독일, 스위스 이런 6개 나라가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이 지정국이었는데
예.
그대로 뭐 유지된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뭐 미국 한국 기업이 미국에 뭐 투자를 받거나 혹은 미국 정부와 계약할 때 좀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모아진 부분이었습니다.
예.
일단 우리나라는 대미 무역 흑자가 200억 달러를 초과하고 있고 또 경상수지 흑자도 상당한 수준이어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일단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가 된 상황입니다.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무역수지도 흑자가 나고
예.
꼭 미국하고는 아니지만 전 세계를 상대로 할 때 경상수지 흑자도 많고
네.
그 말은 달러가 그 나라로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뜻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 나라 돈 가치는 잘 안 올라가는 그래서 뭔가 좀 의심스럽다.
네.
그런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환율 시장의 개입 여부가 좀 이제 크게 되면 예. 그러면 이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되는데 아직 그 부분 환율 시장 개입 여부 측면에서는 일단 우리나라가 기준을 넘어서지는 않은 것으로 미국이 판단한 것입니다.
예. 미국도 뭐 사실은 지정하려면 지정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네.
잘못하면 지정 당할지도 몰라라고 하는 어떤 위협을 예. 갖고 있는 게 더 중요하다 전략적으로.
네.
칼은 칼집 안에 들어있을 때 무섭지.
그렇죠.
꺼내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사실은 좀
네.
이왕 꺼낸 거 어떡하겠나 이제.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라서
네.
그런 예상을 한 적이 있었는데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까지는 안 갈 것이다.
네.
예상이 맞았네요.
예.
또 다른 소식은 어떤 게 있어요?
네, 서울시 교육청이 내년부터 시범 사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 교육 기본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밖 네. 청소년 교육 기본 수당?
네. 학교 밖
학교 밖
표현이
청소년이 뭐예요?
네, 궁금한데요.
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말합니다.
예, 예.
현재 연평균 5만 명 정도가 학교를 그만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겠죠.
예, 뭐 외국으로 유학을 가는 경우도 있겠고요. 또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자퇴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청에서는 이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비행을 저지르거나 혹은 예.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이제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학교 밖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돕는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다만 이들 청소년들을 공교육 시스템 안으로 좀 복귀시키기 위한 노력보다 좀 사교육 지원을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지적 과 논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왕 공교육 바깥으로 나간 분들이잖아요.
네.
그럼 뭐 밖에서라도 잘하도록 돕자는 건데 하여튼 뭐라도 비판을 좀 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나 봐요. 언론들은.
예. 그리고 뭐 이 청소년들에서 무조건 다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예.
이제 뭐 어떤 청소년 그 관리하는 시스템, 친구랑이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예. 등록한 청소년들에 한해서 지급을 한다고 하니까 정부나 그러니까 교육청 입장에서는
예.
그 친구랑에 등록된 청소년들은 뭔가 학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 친구들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줘.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김한웅 씨가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려고 한다는 뉴스를 들었는데 어떤 나라가 환율을 조작했는지 안 했는지를 미국이 어떻게 알고 판정을 합니까?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어요. 마침 시의적절한 질문이어서 저희가 조사해서 답을 드리려고 뽑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정유회사가 사우디에 가서 기름 사오려면 달러를 주고 사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유회사는 외환시장에 가서 달러 1억 달러만 사겠습니다라고 주문을 내요. 그럼 그 1억 달러를 마침 또 들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회사는 반도체나 휴대폰 팔아서 달러로 받았을 테니까 회사 주머니에 달러가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그 1억 달러를 외환시장에 내다 팔기도 합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또 달러를 팔아와야 그 돈으로 직원들 월급도 주고 회사 전기요금도 내고 하니까요. 이렇게 달러가 필요한 기업과 또 달러를 팔고 싶은 기업이 서로 만나는 시장이 바로 외환시장인데 환율이라는 건 거기서 결정되는 미국 달러의 가격입니다. 그런데 환율 조작이라는 건 이렇게 외환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달러의 가격을 뒤에서 은밀하게 조정을 하는 걸 환율 조작이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면 정부가 환율을 좀 높이고 싶다. 즉 달러의 가격을 높이고 싶다면 정부는 맘먹으면 돈 찍어낼 수 있잖아요. 실제로 돈을 찍어서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입니다. 그러면 달러 값이 오를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달러 가격을 좀 낮추고 싶다 그러면 또 정부가 갖고 있던 달러를 내다 팔아도 되고. 그러면 그렇게 뒤에서 몰래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를 미국은 어떻게 하느냐. 사실 그거 할 때는 잘 모르는데 몰래 하니까요. 근데 하고 나면 좀 티가 납니다. 마치 밥 먹으면 배가 좀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정부 돈으로 달러를 막 사들이니까 정부 주머니에는 달러가 많이 쌓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갖고 있는 달러가 많아지면 야, 네 나라가 뒤에서 몰래 달러 사들였지. 안 그랬으면 이렇게 많은 달러가 왜 생겼겠어? 라고 이제 외부에서는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정부도 미국한테 이거 우리가 시장 조작하려고 달러를 산 게 아니라 너무 달러 가격이 떨어지길래 가격을 안정시키려고 산 거다. 안 그래도 다시 되팔려고 그랬어.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환율 조작국이라는 딱지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붙이고 싶으면 붙이는 거라서 사실은 뭐 미국 마음이죠. 지금은 일단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 나야 되고 경상수지 흑자도 그 나라 GDP의 3% 이상으로 나는 나라들 중에 말씀드린 대로 앞만 봐도 뒤에서 달러를 몰래 사들이는 것 같은 나라, 이제 이런 나라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다고 미국이 자기들 규칙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감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조건에 다 걸린 나라는 아직 없고 한국, 일본, 독일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걸려 있고요. 중국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어떻게 되느냐? 규정에 보면 이제 담임 선생님하고 면담을 하듯이 미국하고 둘이 면담을 좀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자리에서 환율을 앞으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합의를 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성문 같은 거죠. 예, 그거 말고도 미국 정부가 사서 쓰는 물건에서 그 나라 물건은 다 뺀다. 이런 벌칙도 들어 있는데 사실 그것까지는 별거 아니고 중요한 벌칙은 사실은 환율을 미국 마음에 맞게 그다음부터는 맞춰 줘야 되는 그 부담이 가장 큰 부담입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앞으로 내 퇴직연금을 저축은행에 넣어서 굴려도 된다는 제도가 생긴답니다. 이 얘기 좀 들어보죠.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퇴직연금은 내 네. 퇴직금이죠,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내가 직접 굴리면 DC형이라고 하고
네.
회사가 알아서 굴려주니까 나는 상관 안 해도 돼. 이걸 DB형이라고 하고.
맞습니다.
근데 저축은행에서 굴릴 수 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굴린 게 뭐 근로자가 굴리든 사장님이 굴리든 알아서 책임지고 굴리는데 마음대로 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한 상품만 골라서 갈 수가 있었는데
예.
이 상품 중에 저축은행 예적금은 포함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겁니다.
저축은행 예적금이라는 건 시중은행 예적금보다는 이자가 많다.
그렇죠.
그러면 회사에서 알아서 굴리는 DB형도 회사 사장님이 그럼 우리 직원들 퇴직금은 저쪽 저축은행에 넣으셔 하면 할 수 있는 거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DC형 내가 직접 굴리는 것도
네.
꺼내다가 그럼 나도 저축은행에 넣을랜다 하면 할 수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저축은행 상품이 바로 들어와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이것도 아무 저축은행이나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서 일정 신용등급 이상 되는 저축은행들만 이 퇴직연금 운용 사업자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상품은 나오진 않았고
예.
아마 연내에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가 내년쯤 되면 그럼 바꿔도 되는 것 같은데.
네.
그 말인데.
빠르면 올해 말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내 퇴직연금이 어디 어디에서 굴러가고 있는지는 알아야 요 녀석을 요쪽으로 옮겨야 되겠다라는 계획도 잡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건 어디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일단 회사에서 당연히 알려줬을 거고요. 그런데 대부분 현장에서 그분들 만나보면.
예.
본인 퇴직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대단히 많으세요. 그래서 회사의 퇴직연금을 담당하는 부서에 문의를 하셔서 우리 회사는 DB형이냐 DC형이냐 이거부터 물어보시고. DB형이면은 근로자 개인이 신경 쓰실 건 전혀 없으시고요. 어떻게 굴러가든지는 사장님이 책임지고 알아서 퇴직금을 맞춰주니까.
그러니까 잘 굴러가도 내가 더 받는 게 아니고
그렇죠.
DB형은. 사장님이 잘못 굴려도 내가 덜 받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그런데 DC형이다라고 한다면 그 퇴직금을 퇴직할 때 주는 게 아니라
예.
매년 뭐 1년에 한 번 내가 굴릴 수 있는 통장에 넣어주거나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넣어주거나 이런 식으로 넣어주거든요.
내 통장에 들어온다고요? 퇴직연금이?
그렇죠. 제가 어쩔 길이 인출할 수 있는 통장은 아닌데 제가 관리할 수 있는 계좌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내 퇴직금을 내가 따로 빼서 굴리는 거니까
그렇죠.
다만 지금 뺄 수는 없고
맞습니다.
내가 굴릴 수만 있고
네, 그래서 퇴직하는 시점에 그걸 빼갈 수는 있는데 굴릴 수는 있는 통장. 그게 DC형 계좌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그 계좌에 내 돈이 얼마고 지금 어디에 넣어서 돌아가고 있는지는.
그렇죠. 회사에 일단 문의를 해서 DC형입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느 금융기관인가요? 라도 이라는 것도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
은행이나 증권사, 뭐 보험사 중에 들어가 있을 텐데 보통 DC형은 뭐 증권사에서 하거나 아니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금융기관이 확인이 되면
예.
우리가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폰 뱅킹 하시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들어가면
로그인하면
예, 거기에 본인의 퇴직연금 그 메뉴에 들어가시면 계좌에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은 예금으로 들어가서 뭐 이체할 때 쓰거나 쓰는데
그렇죠. 그런데 퇴직연금 메뉴가 따로 있어서
그럼 거기에는 내 돈이 어디 어디에서 굴러가고 있다고 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들어가면 그 돈이 뭐 예금으로 들어가 있거나 펀드로 들어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현황이 나오죠.
그럼 그거를 저축은행 예금으로 넣어주세요. 이자 많으니까 앞으로 그럴 수 있다.
맞습니다.
얼마나 이자가 많죠? 저축은행으로 옮기면?
아직까지 상품이 나오지 않아서 확정은 안 됐는데 지금 그 현재 DC형 계좌나 DB형 계좌에서 고를 수 있는 일반 예금, 1금융권 예금 상품의 이자를 보면 한 1.9%대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냥 이 퇴직연금용 예금 말고 일반 예금 있죠. 우리가 가면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일반 예금. 그게 이제 우대금리를 빼고 그냥 순수 예금 이자를 보면 한 1.9%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
시중에 있는 그냥 예금과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저축은행의 예금 금리가 일금융권 예금 금리보다 지금 1%포인트 정도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퇴직연금에 들어올 저축은행의 예금도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한 2%대 후반.
네.
정도의 이자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해야 될 거는 있는 상황이죠.
아, 똑같은 예금이라도 퇴직연금이 굴러가는 예금은 이자를 좀 더 주나 봐요?
많이 주진 않고요. 똑같다라고 예.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예금이 퇴직연금용 예금보다 이자가 조금 더 높은데 왠지를 봤더니 우대금리 요건들이 들어가 있어서.
아, 오히려? 그쵸, 오히려 그쵸. 일반 예금이 더 많다?
네네. 근데 그럼... 그것도 이제 우대금리를 쳤을 때고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뭐 저희 은행 신용카드도 없으시네요 뭐 등등등 빼면 1%대 후반 정도가 나오니까 이것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축은행이 들어오면 그거보다 1%포인트 정도는 높을 것이다.
네.
근데 저축은행에 내 돈을 넣으면 좋은 건 이자 많이 주는 거고.
네, 맞습니다.
나쁜 건 저축은행이 갑자기 문 닫으면 뭐 아무것도 못 건지잖아요. 5천만 원까지만 건지고.
그렇죠. 불안하죠.
그런데 내 퇴직연금은 회사 오래 다니신 분들은 5천만 원 넘게 쌓여 있는 분들이 꽤 있을 텐데.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저축은행에다가 내 이자 좀 더 받겠다고 굴렸다가
네.
혹시 문제 생기면 어떡하죠?
5천만 원까지만 해줍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야 난 퇴직금 1억 정도 되는데
예.
그거 괜히 저축은행 넣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아, DC형 안에서 한 번에 모든 돈을 다 넣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예. 잘게 쪽에서 상품을 여러 개 선택할 수가 있어요. 1억 정도 쌓여 있으면 이 1억을 다 넣어도 되지만
예.
뭐 5천만 원은 A 저축은행. 그 중에 3천만 원은 B 저축은행, 뭐, 또 한 2천만 원은 뭐, C 펀드, 이렇게 골라서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나누면 된다?
네. 그게 한 개 저축은행에 5천만 원 한도가 넘지 않으면, 그거는 각자 개별적으로 보호는 됩니다.
알겠어요. 그럼 내가 퇴직연금을 옮겨보려고 내 퇴직연금 메뉴에 들어가 봤더니,
네.
A 저축은행에 넣을 수 있게 되어 있네?
네.
라고 해서 내 퇴직연금 중에 5천만 원을,
네.
A 저축은행에 넣었어요.
네.
그런데, 사실은 A저축은행에 내가 퇴직연금 말고
네.
다른 돈도 이미 한 천만 원 정도 예금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
합치면
그 A저축은행에 나는 6천만 원 넣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안 되죠?
과거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분리해서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예금 5천만 원, 그다음
예.
퇴직연금 별도로 5천만 원. 그래서
아, 그거는 나눠줘요?
네. 최대 1억까지는 보호가 되는데 이게 안에 들어가 있는 상품 기준이지 사실 그 퇴직연금을 가입한 금융기관 기준은 아니니까 실제로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주머니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상품을 골랐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각각 개별적으로 5천만 원이다. 그리고 그 퇴직연금 안에 들어있는 A저축은행 안에 이미 다른 일반 예금을 가입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별개니까
예.
그것까지는 고민 안 하셔도 된다라는 것.
무조건 별개예요?
그렇죠.
고민 안 해도 돼요?
예예.
정말 그거 하나만 중요한 건데 확실하죠?
그거 확실합니다.
알겠어요. DC형의 경우에는 정말 자주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 같은데
네네.
바꿀 만한 게 또 어떤 게 있습니까?
DC형 안에는 대부분의 증권사나 은행에서
예.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모든 상품을 그대로 다 넣어놓은 게 일반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회사에서 특별히 저희는 예금만 해주세요라고 요청하지 않으면 그냥 은행 가서 가입할 수 있는 일반 상품과 동일하게 다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축은행 상품뿐만이 아니라 뭐 펀드라든가 예금이라든가 증권사에서 판매되는 뭐 ELB라는 상품이라든가 이런 게 다양한 상품이 있어서
다양한데
네.
그렇다고 펀드에 가입하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위험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위험한 건 싫고
네.
이익을 좀 조금은 내고 싶은데
네.
그래도 은행 이자보다는 좀 더 주는 거. 그게 뭐냐 도대체. 오늘 소개한 저축은행 예금도 그 중에 하나라면.
그렇죠.
다른 건 혹시 뭐 없어요?
ELB라는 상품들도 나와 있기는 합니다.
ELB?
네.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우리가 그냥 느끼기엔 예금과 비슷하다라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그 상품들이 한 2%대 초반 정도에서 중반 정도. 2.3, 2.5 정도 금리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 상품들도 1년 만기 상품들이 있으니까.
예.
다만 이제 만기가 되면 또 갈아타고.
부지런히.
맞습니다.
그 사실 내 돈인데.
네.
내가 당장 못 찾는 돈이다 보니까.
신경 잘 안 쓰시죠.
내 돈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나 봐요.
내 돈 맞습니다. 그래서 꼭 중간중간 확인은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겠죠?
예.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에도 8시 30분에 찾아올게요.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